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최근 4차 핵실험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오늘 서울에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만나 중국의 이 같은 대북 강경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윤병세 장관도 블링컨 부장관의 강력한 대북 제재 요구에 동의하면서 이번 제재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켜 난민들이 대거 유입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블링컨 부장관은 북한 문제 논의를 위해 오늘 중국을 방문합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다음 주 베이징에서 중국 당국자들과 북한 핵 문제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7개국 국방장관 회의가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회의에 참석하는 프랑스, 호주, 독일, 이탈리아, 영국 그리고 네덜란드 국방장관들에게 ISIL 제거 노력에 가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과 이를 위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이번 회의는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처음으로 직접 만나 계획을 점검하는 기회라며 이런 노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아랍 국가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장괴한들이 오늘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의 한 대학을 공격해 적어도 2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파키스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보안 관리들은 10에서 12명가량의 테러범들이 오늘 오전 9시쯤 키버 파크튼콰주 차르사다 마을에 있는 바차칸 대학에 난입해 학생과 교수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범들 가운데는 적어도 2명의 자살 폭파범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현장에는 파키스탄 군이 투입돼 무장괴한들과 총격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격범 4명을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 대변인은 비군사시설은 자신들의 공격 목표가 아니라며 이번 공격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시작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 순방에 나섰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살만 사우디 국왕과의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가 새로운 차원에서 전략적 신뢰를 강화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살만 국왕은 중국의 이른바 일대일로 정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이 제창한 신경제구상인 일대일로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중앙아시아, 유럽연합, 아랍연맹 등을 경제적으로 결속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에너지와 통신, 항공협력 등에 관한 14개 분야 협약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시 주석은 사우디 일정을 마친 뒤 중국 주석으로는 12년 만에 이집트를 공식 방문합니다. 시 주석은 이어 마지막 순방국인 이란에서 서방의 대이란 경제제재 해제 뒤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들이 오늘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4% 폭락했으며 홍콩 항셍 지수도 3.5%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코스피 지수 역시 2.3%, 중국의 상하이 지수와 호주 S&P 200 지수도 각각 1.3%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아시아 증시의 이 같은 하락세는 국제유가 하락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올해 세계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사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페일린 전 주지사는 어제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열린 트럼프 후보 유세에 참석해 트럼프 후보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지도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페일린 전 주지사는 트럼프 후보가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 골칫거리라며 바로 이 때문에 그가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후보는 기성체제의 생각을 허물 수 있는 인물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미 국무부의 토니 블링컨 부장관은 중국의 북핵 문제에 관한 건설적 역할을 다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believe that China has a special role to play given the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했지만 핵능력은 기술적으로 향상되지 않았다고 미 국방부의 미사일 방어 국장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이산가족, 문화예술, 체육 등 정부와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에 줄줄이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밤부터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0도에서 영하 7도, 낮 최고는 영하 17도에서 영하 1도로 맹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임성남 외교 1차관을 각각 면담하고 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특히 북중 관계를 고려했을 때 중국의 특별한 역할이 있다면서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20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임성남 제1차관을 면담한 직후 외교부 청사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북중 관계를 고려했을 때 중국에겐 대북 제재와 관련한 특별한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believe that China has a special role to play given the special
블링컨 부장관은 북한의 모든 무역이 사실상 중국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중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북한에 더 많은 영향력이 있다면서 중국이 리더십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또 자신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방중을 언급하며 중국을 방문해서도 이 같은 건설적 역할을 직접 촉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이어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논의를 시작했고 여러 방향으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ve made, no decision on...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란에 대해선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한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과 함께 약식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성남 제1차관은 북한이 핵실험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한다는 미한 두 나라의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양국이 외교적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반드시 북한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한미 양국의 공동의 목표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였습니다. 또 그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조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임 차관은 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미한 두 나라가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앞서 윤병세 장관과의 면담에서 북한은 최대 불안정 요소이며 북한 핵실험은 전 세계 국가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국제사회가 움직이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 역시 지금은 국제사회가 단합해야 할 때라면서 이것은 북한 대 국제사회의 대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외교부 방문에 앞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만나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한반도와 세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 자리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와 커티스 스카파로티 미한연합사령관이 함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끝으로 북한을 제외한 당사국 간 협의가 마무리됐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놓고 6자회담 당사국들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19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이고르 마르글로프 외교부 아태 차관과 만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핵실험을 자축하며 핵능력 고도화를 공언하는 상황에서 미한 일중러 5자의 단합과 일치된 행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황 본부장은 특히 한러 양국이 북한의 핵실험이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를 무시한 데 대해 용인할 수 없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본부장은 다만 러시아 측이 북핵 문제는 궁극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안보리를 통한 대북 추가 제재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회동이 끝난 뒤 황 본부장이 한국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입니다.
다만 안보리 제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러 양측은 앞으로 안보리 결의 채택 과정에서 상호 조율과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황 본부장은 전했습니다. 황 본부장과 마르글로프 러시아 아태 차관의 회동을 끝으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차원의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측의 협의는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미국은 특히 중국 베이징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을 잇따라 파견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한일 3국이 주장하는 고강도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은 낮지만 북핵 위협을 방관했다는 비난은 부담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대북 압박에 동참할 것이라는 데는 북핵 전문가들의 분석이 대체로 모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가 미한일 3국과 대북 제재를 놓고 입장차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가 실효성 있는 대북 압박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했지만 핵능력은 기술적으로 향상되지 않았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미국의 미사일 방어 구축 계획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장은 19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기술적 능력이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assess that their technical capability has not increased. That said, everything that they're doing continues to be alarming.
해군 중장인 시링 국장은 이날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시링 국장은 그러면서 기존의 미국 미사일 방어 구축 이정표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전후에 변한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is no change. There was no change before. There's no change now. We certainly watch all that testing.
미군은 북한의 모든 핵 관련 시험을 명확히 주시하고 있으며 위험 경고 신호가 있다면 미사일 방어 계획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고위 관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초기 분석 결과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미국의 분석과는 다르다고 말했었습니다. 실링 미사일 방어국장은 그러나 북한이 하는 모든 행위들은 계속 우려스럽고 도발적이라며 미군은 그런 위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은 계속 북한의 행위들을 철저히 조사하며 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링 국장은 이날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미국의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자들의 소관이라며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통해 습득했을 기술적 역량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핵 위력 강화와 경량화에 근접해 가면서 확산 위험을 높인다는 우려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비확산 정책교육센터의 빅터 길린스키 자문위원과 헨리 소콜스키 소장은 북한 핵실험에 내포된 기술적 위험성과 전 세계적 파장에 주목했습니다. 두 핵 비확산 전문가는 19일 월스트리트저널 신문 공동기고문에서 수소탄 실험 여부에 집중된 논의를 북한의 가용 핵 역량과 확산 위험성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북한에서 감지된 인공지진 규모와 핵실험의 실제 폭발력 간 상관관계가 불확실하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폭발력이 약하다고 해서 반드시 수소탄 실험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큰 기술적 도약이 필요한 수소탄 개발 가능성을 배제하더라도 만약 북한이 수소탄으로 가는 관문인 증폭 핵분열탄 실험을 했다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증폭 핵분열탄은 물질 중간에 이중수소와 삼중수소와 같은 핵융합 물질을 채워 초기의 핵분열로 핵융합을 야기할 수 있는 핵무기로 순수 핵분열 무기보다 두 배 이상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두 전문가의 관심은 우선 북한이 3차 핵실험 직후 주장해온 핵무기 소형화와 경량화 가능성입니다. 증폭 핵분열탄 개발 과정에서 핵무기를 가볍게 만들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기술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오늘날 미사일은 정확도가 매우 높아 과거와 같이 수마일씩 목표물을 빗나갈 경우에 대비한 메가톤급 거대 열핵 폭발력이 필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전문가가 지적한 북한 핵실험의 또 다른 심각성은 바로 확산 가능성입니다. 증폭 핵분열탄 개발에는 매우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지만 핵시설을 갖추고 고급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을 보유한 나라들이라면 얻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북한이 다른 나라로부터 이 기술을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따라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증폭 핵분열탄 실험이었다면 그 심각성은 전 세계로 확대된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이란에서 터키에 이르는 중동 지역과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핵무기 개발에 나선다면 그 출발점으로 1945년 당시의 핵폭탄 설계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전문가는 북한의 기술 인력은 매우 제한된 자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며 북한이 수소폭탄 개발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일반적 견해에 동의하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책연구기관인 군축비확산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모든 핵실험은 핵 프로그램 진전에 필요한 중요 자료를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고 제재와 강력한 수사를 내세우는 현재 전략은 북한의 계산에 영향을 주는 데 실패했다고 단언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신뢰할 만한 핵 억제력을 갖출 때까지 핵 역량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이 공조해 대북 압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제재만으로는 북한 핵 개발을 중지시킬 수 없다면서 미국은 2008년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 중국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 개발에 협력한 정황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수상한 거래를 한 이란인 4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지난 17일 이란에 부과한 새로운 제재 조치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이뤄진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에 근거해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이란의 단체 3곳과 개인 8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는데 이 중 4명이 북한과 협력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에 따르면 이란의 군수기업인 샤히드 헤마트 산업그룹과 이란 방위군병 참부는 북한에서 관련 부품을 수입하고 직접 기술자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80톤급 탄도미사일 추진체를 개발했습니다. 특히 샤히드 헤마트 산업그룹 소속 사예드 자바드 무사비는 유엔과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 광업 개발 회사와 직접 거래를 통해 액체 추진 탄도미사일과 우주 발사체의 지상 실험에 사용될 밸브와 전기장치, 계측장치 등을 이란으로 운송했습니다. 또 이란의 기술자들이 북한을 방문해 추진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샤이드 헤마트 산업그룹 소속인 세예드 미라흐마드 누신 역시 80톤급 추진체 개발에 깊이 관여하면서 계약 협상 등을 위해 평양을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외 자산 통제국은 누신이 이란 항공우주산업기구의 자회사인 샤이드 헤마트 산업그룹에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금융과 재료, 기술 등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방위군병참부의 사예드 메흐디 파하리와 사예드 무함마드 하시미도 탄도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북한과 협력한 혐의로 새로운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란 방위군병참부의 2인자인 파하리도 협력 과정에서 평양을 방문했다고 해외 자산 통제국은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 개인과 업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 금융기관들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란은 서방과의 핵협상 타결 직후인 지난해 10월과 11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했으며 미국과 프랑스는 이 같은 행위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란이 북한과 미사일 개발을 협력하고 있다는 의혹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012년 한국과 일본 언론 등은 이란 미사일 전문가들이 북한의 은하 3호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당시 일부 전문가들은 이란의 샤하브 미사일이 북한의 노동 미사일과 대포동 미사일을 본뜬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미국 의회의 대북 제재 법안은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앞서 하원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일주일도 채 안 돼 북한 제재 법안을 전격 처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은 지난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상원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발의한 북한 제재 법안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물밑 접촉이 진행 중입니다. 미 의회에서 오랫동안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전문가들은 하원안이나 상원안 또는 절충안의 형태로 북한 제재법이 법제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ou know, there's a far greater chance that you will see some sanctions legislation passed by this country.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의 데니스 헬핀 개원 연구원은 VOA에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 제재법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이전에 비해 훨씬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헬핀 연구원은 하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습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도 핵실험으로 인해 새로운 북한 제재 법안이 하원과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측 전문위원을 지낸 자누지 대표는 상원과 하원은 이 법안이 대북 인도적 지원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고 행정부는 법안이 행정부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지 않고 유연성을 지킬 수 있도록 상원의 협조를 부탁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 키스루스 사무국장도 VOA에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조만간 관련 법안이 적어도 하나는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a personal prediction that there will be at least one piece of legislation passed the Congress as a whole.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측 전문위원을 지낸 루스 국장은 핵실험이 없었어도 어차피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는 법안이었지만 핵실험이 의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루스 국장은 의회를 최종 통과한 법안이 미국 비정부기구들의 대북 지원 활동을 손상시키거나 방해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미 북한위원회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스 국장은 북한에 대한 미 의회의 관심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It's impossible to predict. Again, the level of attention Congress provides to North Korea will to a large degree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미국 의회의 관심 유무가 정해진다는 설명입니다. 헬핀 연구원은 과거 북한의 핵실험이 미사일 시험 발사와 연계돼 이뤄졌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후속 조치로 장거리 미사일을 특히 동쪽으로 쏴 괌, 하와이, 알래스카 인근에 떨어진다면 미국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헬핀 연구원은 북한 문제가 의회나 대통령 선거전에서 계속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와 미국 샌 버나디노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이후 국가 안보가 큰 관심 사안으로 부상했고 또 이란 핵합의가 계속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도 덩달아 관심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반면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adly, each nuclear test by North Korea has garnered less attention than the one that preceded it.
북한의 핵실험이 거듭될수록 미국의 관심은 계속 떨어져 왔고 4차 핵실험도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자누지 대표는 북핵 문제가 행정부나 의회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상황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의회는 중동과 시리아 위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더 관심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가 복귀 후 처음으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수행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최근 새로 건설된 청년운동 사적관을 현지 지도한 사실을 오늘 보도하면서 김 제1위원장을 수행한 인사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에 이어 두 번째로 최룡해 비서를 거명했습니다. 최룡해 비서가 김 제1위원장을 수행한 것은 지난해 10월 모란봉 악단 공연 관람 때 이후 3개월 만입니다. 최룡해 비서는 모란봉 악단 공연 관람 이후 공개석상의 모습을 감춰 한동안 숙청설이 나돌다가 지난해 말 김양건 노동당 비서의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 포함되면서 복권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던 대북 사업들이 잇따라 중단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남북한 당국이 인도적 사업에 대해서는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20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가 엄중하지만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시급한 인도적 현안입니다. 지금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어 있지만 해결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겠다라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정 대변인은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이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제사회와의 협업 네트워크 구축 등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대변인은 그러나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북측에 추가 제안을 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여파로 한반도에 긴장이 또다시 고조되면서 남북교류도 함께 얼어붙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올해 대북사업은 1만 명의 이산가족 영상편지 전달과 6만 6천여 명의 이산가족 생사확인 명단 교환, 그리고 국제적십자사를 통한 대북사업 지원 등 세 가지입니다. 이미 지난해 이산가족 1만 명의 영상편지 제작을 마쳤고 올해 정부 당국과 협의해 북한 측에 전달하는 방안을 모색하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북한의 핵실험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또 지난해 준비한 6만 6천여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 작업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 당시 북한 측과 생사 확인 문제에 대해 적십자 회담에서 논의하자고 합의했지만 지난해 12월 당국 회담이 결렬된 데 이어 올 초 북한의 핵실험이 터지면서 적십자 회담 자체가 당분간 힘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또 국제적십자사의 대북사업을 지원키로 하고 올해 초에 국제적십자사와 논의해 지원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25 남북 고위급 합의로 올해 문화, 예술, 체육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교류 활성화가 기대됐지만 이 또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오는 10월 아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준비 중인 충청남도는 지난해부터 이 대회에 북한 선수단을 초청하고 북한 예술단의 개회식 참가를 추진했지만 성사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8.25 합의로 분위기가 나아지는 듯 했다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남북한 당국이 모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여종 전국체전 준비기획단장입니다.
저희는 지금 뭐 그런 그 끈은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추이를 파악하면서 노력하려고 하죠.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사업도 전면 중단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국 내 59개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들에게 당분간 대북협력을 보류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그나마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던 인도적 사업도 어렵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전에도 대북협력 사업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국면이 장기화하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며 남북한 당국은 인도적 사업에 대해선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이 올해 북한에 미화 12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로 영양과 식수 공급 사업에 사용됩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드비전의 랜덜 스페돈이 대북사업 담당관은 올해 120만 달러의 예산으로 북한에서 영양식수 지원과 농업기술 전수 사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페돈이 담당관은 19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북 지원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월드비전은 현재 평안남북도 내 농촌 지역 세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식수 사업을 올해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거지와 학교, 보건소 등 마을 곳곳에 펌프와 수도시설을 갖춘 우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완공되면 주민들은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스페도니 담당관은 특히 평안남도 한 마을에서 지난 2년 동안 진행해온 식수공급시설이 완공됐다며 올해 적어도 5,300여 명의 이 지역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월드비전은 또 평안남도 안주와 개천시, 황해북도 도치리와 칠봉리 내 2살에서 6살 사이 어린이들에게 식량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현재 북한에 밀가루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밀가루는 빵과 국수로 만들어져 4만 5천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이 밖에 평안남도 개천시 주민들에게 시범적으로 올해 말까지 미량 영양소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몬로비아의 본부를 둔 월드비전은 지난 1995년부터 북한에서 라면 공장을 세우고 농업과 보건체계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난해 중국을 찾은 북한 사람들의 수는 2014년보다 다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일을 하려고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5년에 중국을 찾은 북한인은 18만 8,300명으로 집계됐다고 중국 관광정책을 책임지는 중국 국가여유국이 18일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14년보다 2.16% 늘어난 것입니다. 중국에 입국한 북한인의 수는 2013년과 비교해 2014년에 크게 줄어든 바 있었습니다. 중국 국가여유국이 발표한 이번 자료는 정식 절차를 밟아 중국을 찾은 북한인만 계산한 것이며 탈북 등 비공식 경로로 중국에 들어간 북한 주민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중국 방문 목적은 취업이 9만 4,200명으로 전체 방문자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 숫자는 2014년보다 약 5.7% 증가한 것입니다. 또 회의 참석이나 사업을 위해 중국을 찾은 사람이 2만 5,900명, 관광이 1,500명이었습니다. 한편 친척이나 친구 방문은 100명에 그쳤고 기타 목적이 7만 명이었습니다. 성별 분류로는 남성이 15만 8,20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여성은 3만 200명에 그쳤습니다. 연령별로는 45세에서 65세 사이가 약 1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25세에서 44세 사이가 약 7만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밖에 중국 입국 교통편은 해상을 이용한 경우가 8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항공편이 약 3만 9천 명, 자동차와 기차가 각각 3만 2천 명과 2만 9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수는 약 2,600만 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한국인이 약 440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이 23세 이하 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 8강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오는 22일 카타르와 준결승 진출을 다투게 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19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 2016년 아시아 축구연맹 AFC 23세 이하 축구선수권 대회 B조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태국과 2대2로 비겼습니다. AFC에 따르면 북한은 전반 17분에 터진 김영일 선수의 선제골로 1대0으로 앞서 나갔지만 태국이 전반 30분에 동점골을 넣으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북한은 전반 45분에 윤일광 선수의 추가골로 2대1로 다시 앞서 나갔지만 더 이상 추가 득점을 올리지 못한 채 후반 33분에 태국에 또다시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2대2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지난 13일 일본과의 경기에서 0대1로 패하고 16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에서 3대3으로 비겼던 북한은 2무 1패 승점 2점의 초라한 성적으로 조별리그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같은 시각에 열린 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일본에 1대2로 패함에 따라 조 2위로 8강에 진출하는 행운을 안았습니다. B조에 속한 4개 팀 가운데 일본이 3승 승점 9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북한과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세 나라가 모두 2무 1패 승점 2점으로 공동 2위에 올랐지만 북한이 다득점에서 앞서 8강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일본과 한국도 8강에 진출했지만 중국은 3전 전패로 예선 탈락했습니다. 북한은 오는 22일 A조 1위를 차지한 카타르와 8강전을 벌이게 됩니다. 북한의 윤정수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선수들을 믿었기 때문에 진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윤 감독은 주최국인 카타르와의 경기는 매우 힘든 경기가 될 것이라며 모든 선수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올해 브라질에서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로 올림픽 예선도 겸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올림픽 축구 본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번 대회에서 3위 안에 들어야 합니다. 북한은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8강에 오른 것이 유일한 기록이고 그 후 40년간 올림픽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북한 축구대표팀의 간판 공격수인 박광용 선수가 이달 초 스위스 프로축구 2부 리그 1위 팀인 로잔 스포르에 입단했습니다. 지난 시즌 2부 리그 8위 팀인 FC 빌비엔 소속으로 19경기에서 8골과 도움 4개를 기록한 활약을 인정받아 리그 선두팀으로 이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스위스의 명문 FC 바젤과 5년 계약을 맺으면서 유럽에 진출한 박 선수는 그동안 스위스 프로무대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프랑스의 뉴스 통신사인 AFP가 올해 평양 지국을 개설합니다. 해외 언론들의 평양 지국 개설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의 AFP 통신은 19일 성명을 통해 올해 평양에 지국을 개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FP 통신은 엠마누엘 어그 회장과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림호룡 부사장이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평양 지국 개설 계약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국 개설 시기는 올해 중반이며 AFP 통신은 사진과 비디오, 기사를 평양에서 송고할 예정입니다. 어그 회장은 서명 뒤 평양 지국 개설이 AFP의 국제 연결망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FP 통신의 평양 지국 개설은 서방 언론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앞서 미국의 뉴스 통신사인 AP 통신이 지난 2012년 1월에 평양 지국을 개설했습니다. AFP 통신은 성명에서 AP 통신과 일본의 교도 통신, 중국 관영 신화 통신 등 얼마 되지 않는 평양의 외신 매체들에 합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양엔 이타르탁스 통신과 스푸트니크 인터내셔널 등 러시아 관영 언론 지국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FP 통신은 1835년에 설립된 세계 3대 통신사 가운데 하나로 전 세계 150여 개 나라에 200개 이상의 지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FP는 평양 지국의 아시아 지역 총국의 관리를 받는 북한 직원 2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특파원들을 정기적으로 평양에 보내 취재를 평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FP가 북한에서 얼마나 자유롭고 공정하게 취재 보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제 언론 기준과 비교하기 힘든 북한의 엄격한 검열과 제한적인 취재 환경 때문에 언론의 객관적,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기 힘들다는 지적과 폐쇄적인 북한 사회를 보다 개방적으로 외부에 소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가 공존하는 겁니다.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는 과거 AP통신 평양지국이 북한 정부의 정책 홍보 창구로 전락했다는 내용의 장문의 탐사 기사를 보도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매체는 AP통신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교환한 지국 개설 합의 초안과 AP 전현직 직원 14명과의 인터뷰 결과를 전하면서 AP 평양지국이 북한 당국의 철저한 통제 아래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 원칙을 상당 부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AP통신의 모든 활동을 관장하며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북한 체제에 부정적인 보도를 할 수 없도록 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터무니없는 부정확한 주장이라며 이를 일축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평양지국은 북한 당국의 검열을 받지 않고 기사 작성에서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릭 탈메지 AP통신 평양지국장은 지난해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관리들로부터 기사 검열을 받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탈메지 지국장은 비록 특정 장소에 대한 방문, 정보 취득, 특정 북한 인사에 대한 인터뷰 요청에 대해 북한 당국의 대답은 안 된다였고 어디서든 감시자의 눈길을 벗어날 수 없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제한적인 취재 환경이지만 마식령 스키장, 모란봉 악단, 에볼라 바이러스 방지 노력 등 북한 사회를 들여다보며 일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고 북한에 대한 서방의 잘못된 인식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해외 언론들의 평양지국이 북한 당국의 선전도구로 활용될 위험도 있지만 북한의 점진적인 변화를 현장에서 확인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현장의 분위기를 직접 외부 사회에 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혹은 탈북 과정에서 정신적인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가 탈북민들의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해주기 위한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간 이해에서 제가 좀 이렇게 읽으면서 이해가 좀 안 됐다고 할까요?
여기는 서울 종로에 있는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세조입니다. 이곳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열립니다. 트라우마 치유센터는 탈북민들의 트라우마, 즉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해주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탈북민들이 탈북민들을 상담할 때 좀 더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론 수업도 하고 서로의 경험도 나눕니다.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윤정화 소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탈북민들이 여러 가지 그 사연들이 많아요. 또 상처들도 많고 그 트라우마에 대한 그러한 치유 과정에서 여기 세조위에서 하는 그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분이 여기 트라우마 센터에서 하는 일이고요. 특징은 슈퍼비전, 즉 이들이 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같은 동료 탈북민들을 상담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들을 상담하면서 겪게 되는 또 다른 어떠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나 또 자신이 경험하는 어떠한 어려움 또는 치유 과정 또 도와주는 과정 여기에서 자신의 경험도 같이 나누고 또 함께 동료들이 거기에 돕는 자가 되고 치유자가 되어서 함께 그 고민도 같이 하고 또 돕는 것도 자신의 경험을 갖고 이런 경험을 했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누고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그 상담 이론 내 어떠한 기반을 두고 탈북민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심층적인 상담을 하고자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도 있어요.
탈북민 전문 상담사들 역시 모두 탈북민인데요. 상담사들은 좀 더 역량을 갖추기 위해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이론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향란 씨를 만나봤습니다.
나의 그 생각대로 예, 전혀 이런 이 이론에 없는 이런 상담을 했다면 지금 이것을 배우면서 실제로 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많이 치료가 되지만 우선 같은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동료 상담하면서 많은 예, 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나경 씨는 탈북민 가정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듣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내담자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더 열심히 상담에 임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서 자기네 아픈 점을 일일이 들어주고 많이 경청을 해주는 게 기본 우리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한 이틀, 삼일 동안은 정말 경청을 해주거든요. 이를 통해서 자기 걸 일체 모든 걸 속상한 걸 털어줌으로 해서 너무로 해서 많이 정말 시원하고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이라도 옆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말 못할 사연을 두 번, 세 번 찾아가게 되면 계속 나옵니다. 말 못할 사연들. 같이 막 이릅니다. 진짜 힘듭니다. 우리가 이분들이 그 내담자에 대한 경청을 두고 난 날에는 그날 저녁에는 뭔가 하기도 싫어요. 막 멍하니 집안에 와서는 멍하니 앉아있어가지고 한동안 그 내담자 아이 마음이 아예 같이 공감이 돼가지고 내 지금 그 입장이 돼가지고 아주 아무것도 손이 안 잡힙니다. 그런데 또 그분들이 또 가끔씩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언제 또 만날까요? 이렇게 문자가 오게 되면 그게 또 힘을 얻고 또 가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봐서 또 경청을 합니다.
강화영 씨는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 상담 현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아직 전문대학도 나온 적도 없고 정말 전혀 이런 걸 모르던 사람들이 세조에 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상담이라는 걸 이렇구나 하는 걸 초보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똑같은 심정을 그렇게 심리적 고통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싶거든요. 마음은 앞서는데 이런처럼 너무나 우리가 많이 이렇게 걸리고 있고 막힘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방조를 받을 때도 많고 또 상담을 하면서 때로는 막혀가지고 상담을 또 하지 못하고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오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주 교육을 받음으로써 피드백을 하죠.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떤 기법을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많은 걸 공유하고 그것도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또 그때는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걸 가르쳐주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피드백하고 교육을 받는 이 시간이 우리한테는 기다려지는 시간이고 이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양 씨는 많은 탈북민들이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 일에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한민국에 온 북한 이탈 주민 2만 8천 명 이상이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심리적으로 정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윤정화 소장은 이 센터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가 많이 탄생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무엇보다 많은 탈북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가장 기대하는 것은 삶의 질 향상, 행복 추구 이쪽으로 가고요. 현실적으로 또 경제적인 도움도 되고자 역량 강화에 또 치중을 하고 있죠. 전문성을 갖고자 어떤 것이 본인한테 가장 필요한 것인지 그러한 전문성이 무엇인지 또 찾아가는 것도 있죠.
현재 내가 의식적이고 내가 책임지고 주체로서 행동하기보다는 과거의 생활 경험에 의한 무의식적인 경험에 의해서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보육 대란. 지금 한국에서 뜨거운 사회 문제가 이 보육 대란이라고 하는데 어떤 소식인지 먼저 알아볼까요?
네. 우선 한국의 유아 보육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한국에서는 그 3살에서 5살까지의 어린이에 대해서 무상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누리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3살에서 5살 유아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 교육 비용의 상당 부분을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이 예산 편성 문제로 누리과정의 예산 편성 문제로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보육 교사들에 대한 그 월급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임금 체불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빚어진지에 대해서 아이들을 볼모로 한 일이 아니냐면서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제대로 운영이 될 수가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3살에서 5살까지의 누리과정 무상 보육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미화로 17억 2600만 달러 정도 예산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중에 2억 4600만 달러를 부담하고 나머지 돈을 시도교육청에서 조달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마련한 것인데요. 그런데 서울이나 광주, 전남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편성을 거부한 겁니다.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에서는 문제없이 편성해오던 예산을 왜 하지 않느냐, 검찰이 고발하겠다, 강력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담화문을 발표했고요. 시도교육청에서는 무상교육 대상을 더 확대하겠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한 예산 부담, 왜 우리만 져야 되느냐 이렇게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도 불안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유치원비가 곧 오르게 될지 몰라서 걱정하는 것이고요. 또 불안한 마음으로 이 교사들이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교육부총리와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만나서 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회를 열게 되는데요. 이 보육 대란을 타개할 현답이 나올 수 있을지 지금 한국 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첫 소식 들어봤습니다. 한국이 바다에서 세계 최초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소식이 두 건이나 있는데 어떤 것들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는 바닷속 자원을 바다 위로 끌어올리는 세계 최초의 기술이 성공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한국 기업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스웨빙 LNG 운반선을 만들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축하할 소식인데요. 자,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한국이 바다 위로 끌어올린 바닷속 자원이라는 게 뭔가요?
망간이 주 성분인 침전물입니다. 망간 단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그 항공 우주나 제철, 뭐 전자 산업의 아주 필수적인 그런 첨단 산업의 소재입니다.
네.
해저에 널리 널려 있지만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그림의 떡이었다고 하는데 이 망간 단괴를 물 위로 끌어올리는 시스템 개발에 한국이 성공한 겁니다. 이 망간 주성물인 망간 단괴를 바닷속의 노다지다, 검은 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 기술에 심해저 자원 개발의 시대를 열었다 이런 자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다 밑바닥에 있는 자원을 대량으로 끌어올리는 기술, 어떤 기술인가도 궁금하네요.
네, 뭐 바닷속 깊은 곳이라고 하면 뭐 수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일단 해저 1.2km 바닥에 한국이 만든 채광 로봇이 들어갑니다.
네.
이 로봇이 광물을 끌어모으고요. 중간 저장소에 모은 다음 배 위로 연결된 파이프까지 모으는 겁니다. 그 파이프에 연결되어 있는 그 아래에 있던 그 망간 단괴들은 펌프의 힘을 이용해서 위로 올려지는데요. 지금 그 육상 자원이 고갈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가 대안으로 심해 광물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공해상인 태평양 심해에서 이 저광물 자원에 주목을 한 지 21년이 되는데 이제 성과를 거둔 겁니다. 한국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태평양 광구 7만 5천 평방킬로미터에는 망간 단괴 매장량이 상당합니다. 연간 300만 톤씩 100년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데 뭐 연간 그 수입 대체 효과를 본다면 16억 4,400만 달러 효과를 낼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양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한국이 만든 세계 첫 쉐빙 LNG 운반선. 이 얘기를 좀 들어보죠. 바다 얼음을 깨면서 액화 천연가스를 실어오는 선박을 한국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한국 대우조선해양이 만들었습니다. 세계 첫 쉐빙 LNG 운반선. 1조 2,500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그러니까 러시아 천연가스 매장량의 90% 정도가 이 야말반도에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러시아가 이 야말반도에 있는 천연가스를 외국에 수출하려고 하는데 이게 옮길 수 있는 운반선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말 프로젝트의 시작을 한국 기업이 일궈낸 것이고요.
네.
모두 15척의 쇄빙선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규모가 41억 1,700만 달러입니다. 원래 이 사업에는 한국과 일본, 러시아 등 세계적인 조선업체가 경쟁을 했는데 한국이 최종 수주업체가 됐고요. 지난 18일 그 선박에 대한 진수식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이 쇄빙선이라는 게 있는데 러시아가 주문한 쇄빙선은 특수한 건가요? 세계 최초라는 의미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기존의 쇄빙선은요, 배가 얼음을 타고 올라가서 선박의 무게로 얼음을 부수는 겁니다.
네.
한국 과학자들이 남극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라온호도 바로 그 일반적인 쇄빙선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만들어진 그 쇄빙 LNG 운반선은 선박 자체의 추진력으로 얼음을 깨면서 항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에 17만 세제곱미터의 그 액화 천연가스를 실어 나른다는 것이 다른 점이고요. 북극해를 이렇게 운항을 해야 됩니다. 북극해의 얼음 두께가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쇄빙선이 두께 2.1m의 얼음을 깨면서 바다를 질주해 갑니다. 예, 얼음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배 앞머리 부분이 그 일반 쇄빙선의 3배가 넘는 70mm의 초강도 특수 후판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이 배 자체도 최저 영하 52도까지 견딜 수 있도록 또 방한 처리 기술도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앞뒤로 다 얼음을 깨야 되기 때문에 이 360도가 회전 가능한 그런 특수 프로펠러가 장착돼서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얼음을 깰 수 있는 그런 쇄빙선 한국이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 대학 교수들과 법률가들이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를 국제법상으로 무효라고 선언을 했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오늘 수요 집회가 열리기 전에 서울중학동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제법상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일본 측이 적절한 배상 방식을 취하지 않았고 구속력 있는 조약도 아니고 피해자의 권리를 이미 처분했다는 점에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는 한국 저명학자 등 91명의 교수, 또 법률가 219명의 이름이 담겼고요. 오늘 한국 외교부와 주한 일본 대사관에 전달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경제회의 다보스 포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